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상원이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는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2일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전날 하원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이 법안을 역시 반대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해당 법안은 발효됩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연방의회가 제재 법안을 승인한 것에 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내 분란을 선동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행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 법의 집행을 위해 중국 정부는 홍콩에 상주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감독할 기관에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에릭 첸 전 홍콩 행정장관 행정실 주임을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 비서장에 임명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첸 비서장은 중국 정부와 협력해 홍콩 상황을 분석하고 홍콩 내 안보 정책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1일 홍콩 시내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3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현재 경찰의 시위 진압이 강화되는 것을 두고 홍콩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학자들은 새 법이 홍콩 경제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 미국 실업률이 11.1%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노동부가 2일 발표한 6월 고용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480만 개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지난 1939년 미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망치는 300만 개 추가였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13.3%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식당이나 술집 같은 비필수 업종이 문을 닫을 때 해고된 사람들이 다시 고용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는 술집이나 식당들이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연방정부가 사업체에 대출 형태로 지원한 자금도 일자리 마련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안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들을 압수했다고 미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1일 밝혔습니다. 압수한 물품은 약 80만 달러치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회사가 만든 제품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수용소 노동이나 강제 노동을 통해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을 통해 만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압류된 물품을 수입한 업체는 압류를 해제하려면 해당 물건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 육군이 지난달 30일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공수부대를 괌 기지까지 투입하는 대규모 긴급 전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인도 태평양 육군에 따르면 1일 알래스카 엘먼도프 공군기지에서 미 육군 25보병사단 제4 전투여단 소속 공수부대원 350명이 C-17 대형 수송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수송기들은 9시간에서 10시간을 날아 미국령 괌 앤더스 기지 상공에 도착해 강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알래스카 육군 대변인은 아미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이번 훈련이 최근 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공중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중해 나토 작전 참여를 일시 중단한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터키가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를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나토의 지중해 내 대테러 작전인 해양 수호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중해에 접하고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리비아에 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월 3일 리비아 근해에서 자국 해군 호위함이 탄자니아 선박 배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터키 선박들이 자국 함정을 위협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문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산이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돼 우려를 낳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몽골에서 패스트, 그러니까 흑사병 환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몽골 서부 코바도 지역에서 최근 현지 남성 2명이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형제인 이들은 다람쥐과의 일종인 마멋을 불법으로 사냥해 같이 먹은 뒤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형은 현재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고요. 현지 지방정부는 흑사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역 인근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또 형제와 밀접 접촉한 이들 140여 명을 격리시켜 관찰하고 있는데요. 흑사병 환자가 발생한 몽골 코바도 지역과 수도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은 운항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 토끼 같은 야생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면 전염되고요. 사람 간에는 폐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작년 11월 네이멍구에서 한 남자가 야생 토끼를 잡아먹은 후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종 돼지 독감 등의 발생으로 인해 육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미국 독립운동의 에너지를 불어넣은 인물로 유명한 토머스 페인을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2도로 일부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남도는 새벽 한때,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새벽까지는 10에서 50mm, 오후에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28도, 신의주는 20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역시 20도에서 28도, 함흥 19도에서 27도, 청진 지역은 17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Rooftop Singers의 노래죠.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는데요. Walk Right In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VOA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개헌 투표 결과 78%의 찬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할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USMCA가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프랑스가 터키와의 갈등 속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지중해 작전 임무를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개헌 투표 결과가 남았군요.
네, 러시아에서 1일 헌법 개정에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2일 오전 100%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개표 결과 개헌안이 77.9%의 찬성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투표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러시아 선관위는 65%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 국민투표는 투표율 기준이 따로 없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절반 이상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개헌안이 이미 지난 3월에 이 러시아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또 헌법재판소의 승인까지 받아서 이 국민투표 자체가 개헌에 필수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얻을 때만 이 개헌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개헌안이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으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다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달 러시아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안이 통과되고 자신에게 재출마의 길이 열린다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제 헌법이 개정돼서 대통령의 이전 수행 횟수가 전면 백지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이 개정 이전에 러시아 헌법은 동일한 인물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직을 연임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이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번 수행하고 총리도 물러났다가 다시 2012년부터 지금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번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기까지 포함하면 2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다섯 번째 집권에 다시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고요. 또 2030년 선거에서도 승리를 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30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 개헌안 국민투표는 사실상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신임을 묻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헌안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네요.
네, 이 러시아 선관위는 반대표가 고작 21% 정도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투표와 개표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야권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야권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나 보군요.
네, 이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 씨는 개표 직후 동영상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투표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발리 씨는 이 일에도 또 이 페이스북에 러시아 곳곳에서 불법 투표 또 편법 투표가 자행됐다면서 이번 개표 결과는 러시아 국민의 의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에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이 러시아 최고 독립조사기관인 레바다 체트리에 따르면 지난 5월 이 푸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59%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 푸틴 대통령 집권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을 때는 85%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전에 대선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난 2018년 대선 때는 약 77%, 2012년 때는 64% 정도의 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앞서 이번 개헌안에 대한 지지율이 70% 이상이길 기대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가 발효됐군요.
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할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가 1일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이들 세 나라는 지난 26년간의 이 나프타 시대를 마무리했고요. 새로운 무역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세 나라가 꽤 오랫동안 무역협정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가 미국이 체결한 협정 가운데 최악의 하나라고 비판하면서 이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 협상과 수정을 거듭한 끝에 결국 각국 의회의 비준을 끝내고요. 이날 공식적으로 발효된 겁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네, 이 USMCA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자동차 무역, 그리고 멕시코의 노동 환경 개선, 에너지 부문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서 각각 2위, 그리고 3위의 교역 상대국인데요. 이들 나라와의 교역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측의 요구가 이 새 협정에 많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가 자동차 산업 부문이네요.
네, USMCA는 북미산 자동차 부품의 이용률을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75%까지 쓴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는데요. 기존 나프타의 경우에는 62.5%였습니다.
무관세 자동차 수출 할당량도 정해졌다고요?
네, 이 멕시코와 캐나다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수를 각각 260만 대로 제한했습니다.
멕시코의 노동 환경 문제도 협상 과정에서 주요 걸림돌의 하나였죠.
네, 미국은 줄곧 협상 과정에서 멕시코가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는데요. 특히 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멕시코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위반 의혹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지난 2018년 10월에 도출된 첫 합의안에 반대하며 최종 합의안에는 더욱 강력한 규제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미국이 감독관을 파견한다는 이야기도 나와서 한때 시끄러웠던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하원에 보낸 비준안 초안에 이 멕시코의 노동개혁 준수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 미국 관리들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멕시코는 주권 침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노동감독관을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 이 멕시코의 노동 규정 준수는 미국과 멕시코인이 포함된 이 독립 전문가 패널이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단 낙태했었죠.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USMCA 출범을 환영하는 발언을 했군요.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그간 USMCA 협상도 진듯 지휘해왔는데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비디오 동영상에서 USMCA를 극찬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USMCA가 미국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유익하며 현대적인 무역협정이라면서 미국 제조업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몇 달째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교역량은 통상적으로 연간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4월에 교역량이 급감하면서 경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USMCA가 출범하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일각에서는 USMCA가 세 나라 간에 더 높은 무역 장벽만 만들고 갈등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지중해 작전 임무를 전격 중단했군요.
네, 프랑스 국방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인 바다의 수호자 작전 참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다의 수호자 작전은 지중해의 안보와 테러 대응 등을 목적으로 나토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 해상 작전입니다.
프랑스가 작전 참여를 잠정 중단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 터키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이 나토의 두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와 터키가 리비아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을 빚고 있는 건가요?
네, 프랑스는 터키가 리비아에 대한 유엔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유엔의 무기 금수를 어기고 있는데 그걸 감시하는 해상 작전에 프랑스군 자산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터키는 프랑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중해상에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있었죠?
네, 지난 6월 10일 지중해상에서 이 프랑스 해군 함정이 리비아로 향하는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탄자니아 국적 화물선을 적발해 조사하려고 했는데요. 이 화물선을 호위하고 있던 터키 해군 군함이 프랑스 해군 함정에 세 차례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프랑스 측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프랑스 해군 함정은 화물선 조사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터키 측의 행위가 이 나토의 기준에 따라서 적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나토는 이 프랑스의 요구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터키 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터키 측은 군함을 공격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프랑스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터키 측은 탄자니아 선박이 의약품을 싣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메블리트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은 2일 이 프랑스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터키에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차우쇼울루 장관은 또 프랑스가 리비아에서 잘못된 편을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가 리비아에서 잘못된 편을 들고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지금 리비아는 지난 2011년에 이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이 붕괴된 이래 계속해서 내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동부의 군벌인 이 칼리파 하프타르 장군이 이끄는 반군인 리비아 국민군 이 LNA가 세를 확산하면서 서부를 통제하는 리비아 통합정부 이 GNA와의 사이에 이 본격적인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이 서로 지지하는 세력이 달라서 아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터키와 프랑스도 다른가 보군요.
네, 터키는 국제사회가 이 합법 정부를 인정하고 있는 GNA를 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 세속주의 군벌인 하프타르 장군이 이끄는 LNA를 후원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식적으로 프랑스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1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운동 후원금 액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고요. 지난달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떨어지는 등 노동 지표가 호조를 보였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1일 하루 동안 미국 전역에서 5만 3천 명에 달하는 코로나 신규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하루 5만 명을 넘어선 건 처음인데요. 최근 폭등세가 계속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역별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봉쇄 해제 조치를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되돌리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특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예, 주로 서부와 남부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에서 각각 1일 하루 동안 1일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특히 애리조나주에서는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기록적으로 늘면서 중환자실 수용 능력의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도 계속 신규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봉쇄 해제 조치를 중단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앞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주 정부가 봉쇄 해제 중단이나 보류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고요. 미시간주가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또 뉴욕시 당국도 음식점 실내 영업 허가 계획을 연기하는 걸 포함해 경제활동 재개 일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정부도 비슷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원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는 애리조나의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일 현지를 방문해 밝힌 내용인데요. 사망 확진자 폭등세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연방정부가 의료 인력 500명을 추가로 애리조나에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통령이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언젠가는 바이러스가 없어질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1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사태를 낙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요 당국자들이 최근에 폭등세를 우려하는 데 반해서 대통령의 시각은 좀 다르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매체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 공개석상에서 자신도 마스크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찬성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동안 내가 마스크를 쓴 걸 본 사람도 있는데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최근 주요 보건 당국자들이 모든 주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예,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만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건데요.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충분히 거리 두기를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을 비롯한 주요 당국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재확산을 제어하는 데 필수라고 잇따라 강조하고 있고요. 펜실베니아, 오리건 등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지역 당국의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후원금 모금 액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바이든 전 부통령의 후원금 모금액이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위에 양측 진영이 각각 모금액을 공개했는데요. 최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트럼프 대통령은 떨어지는 가운데 후원금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양측에서 공개한 모금 액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예, 먼저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까지 3개월간 총 2억 6,600만 달러를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6월 한 달에만 1억 3,1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6월 모금액이 최근 3개월 총합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더 많은데요. 6월에 1억 4,100만 달러, 또 최근 3개월 총합은 2억 8,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개월 총합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2천만 달러 가까이 많고요. 6월 한 달 동안에도 약 1천만 달러가 앞선 건데요. 5월에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모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2개월 연속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쪽으로 후원금이 더 많이 모금되는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예,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보다 그 도전자가 후원금을 더 많이 받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이런 후원금 흐름이 11월 대선 승리의 청신호라고 보고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과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응 각각 자세히 들어보죠.
예, 바이든 전 부통령 측에선 유권자들이 이 대통령의 꾸준한 지도력과 경륜, 공감 능력, 성품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젠 오말리 딜런 선거대책본부장이 이를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브래드 파스케일 선거대책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후원자가 기록적인 액수를 모아주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누적 현금 보유액은 앞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장 은행 계좌에서 꺼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9,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지율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 USA Today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53%, 트럼프 대통령은 41%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CNN 조사에서도 각각 14%포인트씩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면서 이 두 자릿수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 부정적인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공화당 전임 정부 시절 관료들이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전 부통령 후원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바이든을 위한 43동창회라는 단체가 1일 출범했는데요. 43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단체인가요?
대규모 자금을 모으고 집행할 수 있는 슈퍼팩입니다. 앞서 연방당국에 결성 신고를 했는데요.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과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인물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 200명이 참가했다고 AP통신 등을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대선주자를 후원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예, 바이든의 정치적 의제들을 완전히 지지하진 않지만 이 나라의 혼을 되살려야 한다는 시급성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고 이 단체의 카렌 컥시 대표가 밝혔습니다. 공화당으로서의 정체성은 유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는 반대한다는 게 모임 결성의 목적이라는 건데요.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링컨과 레이건의 정당인 공화당이 관심적 인물 추종으로 변해가는 걸 목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이 모임에 대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또 다른 오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앞서도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크고 작은 모임이 나왔었고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같은 인물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찍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달 노동지표가 발표됐는데요.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비농업 분야에서 일자리 480만 개가 증가했다고 미 노동부가 2일 밝혔습니다. 전달인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건데요. 노동부는 이날 5월 신규 일자리도 기존의 250만 개에서 270만 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나왔나요?
실업률은 11.1%를 기록했는데요. 4월에 14.7%, 5월에 13.3%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여러 주들이 경제 정상화 조처에 들어가면서 노동지표도 회복세를 보인 거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6월 지표는 6월 중순에 나온 통계를 바탕으로 짓게 된 건데요. 6월 중순 이후에 여러 주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다시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 이 경제 정상화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따라서 7월 지표는 다시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달 연속으로 노동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만족해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동부의 노동지표 발표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식시장도 급등하고 있다며 다른 대통령은 보지 못했을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공개되고 있지 않나요?
네, 노동부는 3일 지난 6월 21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143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3월 셋째 주 330만 건을 기록한 이후 700만 건에 육박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1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평균 21만여 건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급증세를 보이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지난 석 달 반 동안 총 4,84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긴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대응 경기 부양책의 대응으로 일환으로 기존의 주정부가 제공하는 실업수당 외에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씩 추가 실업급여를 지급했는데 이게 7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없는 건가요?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7월 31일로 끝나는 실업수당 기급 지급 기한을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하고 가구당 수표를 한 차례 더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별도의 경기 활성화 방안을 구상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구당 최대 1,200달러 수표를 한 번 더 지급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이유로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정권 인수 작업을 맡을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여섯 번째 시간으로 인수위원회에 없는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해 제럴드 포드 대통령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드 대통령은 1974년 8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연방의회 탄핵을 앞두고 전격 사임하면서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Therefore,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그는 1967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대통령에 오른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른바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면서 닉슨 대통령 탄핵이나 사임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포드 부통령은 승계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권력력이 강했던 닉슨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드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 비공식 인수팀이 꾸려졌고 포드가 공식적으로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되자 이 팀은 전문가 다수가 참가하는 조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들은 포드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다양한 공직자들을 만나고 백악관 비서실에 충성파로 구성된 임시 운영 조직을 만들라는 등 네 가지 항목을 건의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이런 권고안들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특히 연방의회 연설에서 닉슨 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변함없이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일환으로 헨리 키신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유임시켰습니다. 해리 트루먼이나 린든 존슨 대통령과는 달리 포드 대통령은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전직 대통령과의 단절이 당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군축이나 대중국 관계 등에서 큰 성과를 냈던 대외 정책은 예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정책에서 닉슨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상징할 만한 독자적인 의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포드 대통령이 재임 기간 무수히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은 연방의회 태도가 적대적인 탓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회를 주도할 독자적인 의제가 없었던 탓도 컸습니다. Pursuant to the pardon power conferred upon me by Article 2. 그런데 포드 대통령의 결정적인 실수는 취임 한 달 만에 닉슨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포드 대통령은 화해와 통합을 사면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여론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후 포드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시련의 영석이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여섯 번째 시간으로 인수위원회 없는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해 제럴드 포드 대통령 사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제니퍼 허슨의 Love You I Do. 내게 완벽한 남자인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Doing all you can Making my dreams come true You're strong and you're smart You've taken my heart And I give you the rest of me too You're the perfect man for me I love you, I do Good about myself From my very first kiss I'm here when you call You've got it all And confidence like I never knew You're the perfect man for me I love you, I do You simply disarm me every time As long as you drive, I'm along for the ride your way You said it before, there won't be a door that close to us Putting all my trust in you Cause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팜플렛이라 불리우는 조그마한 책자로 주춤거리던 독립운동에 열화 같은 에너지를 불어넣은 토마스 페인도 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1737년 영국 노포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 그는 초등학교를 다녔으나 읽기, 쓰기, 기초적인 수학을 할 수 있는 정도였고 그 이상의 정식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13살 때는 조끼를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다 세금 징수원이 됐습니다.
수입이 적어 생활에 쪼들리면서도 그는 늘 책과 과학 기재들을 구입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거듭되는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두 차례의 결혼도 얼마 가지 않아 파탄이 났습니다. 직업도 모두 실패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진짜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페인은 런던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을 만납니다. 프랭클린은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국에 와서 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소개장도 써주었습니다.
페인은 1774년 11월 30일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집안의 소개로 펜실베니아 매거진이라는 잡지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페인은 여기서 가명으로 많은 글을 쓰고 몇 편의 시도 썼습니다. 이때는 아메리카 식민지와 영국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페인은 1775년 4월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전투가 벌어진 후 미국은 영국의 세금 제도에 저항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예 독립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페인의 그런 생각은 유명한 그의 저서 상식론, 즉 커먼 센스에 반영됐습니다. 50쪽짜리 작은 책, 팜플렛이라고 불리우는 이 책은 1776년 1월 10일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불과 3개월 만에 12만 부, 1년 만에 무려 50만 부나 팔려나갔습니다. 단일 출판물로서는 어떤 것보다 많은 판매 기록이었습니다.
이 책은 아직도 독립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로 우왕좌왕하던 미국인들에게 독립의 당위성을 확실하고 명쾌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페인은 이 책에서 영국의 군주, 귀족 전제정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공화제만이 미국이 갈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미국은 영국인의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온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것, 영국에 복속된 상태에서는 미국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독립으로 미국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이익에 대해 미국인들의 가슴에 와 닿는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혁명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상식을 읽은 미국인들은 비로소 독립에 대한 모든 의구심이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립전쟁에 대한 그의 최대 기여는 미국의 위기, The American Crisis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때는 독립군 사령관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극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 글의 서두는 미국 혁명 기간 중 가장 읽는 사람들의 피를 끓게 하는 문장들로 돼 있었습니다.
폭군이란 지옥처럼 정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단결해 있다. 투쟁이 어려울수록 승리는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다. 너무 값싸게 얻으면 존귀함도 가벼워진다.
이 글과 함께 뒤은 워싱턴 군대의 트렌튼 전투 승리는 군인들의 사기를 크게 올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곧 제대를 앞두고 있는 많은 군인들조차도 이 글을 읽고 재복무를 지원하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한 다음 해인 1777년 대륙회의는 페인을 외교위원회 서기로 임명했습니다.
이때 페인은 미국 군인들이 낮은 보수와 보급품 부족으로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페인은 자신의 봉급에서 500달러를 떼어내 군인들을 위한 보급품 지원 운동을 벌였습니다. 페인은 또 식민지의 각 주에 나라 전체의 복지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혁명이 끝나면서 페인은 다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애국적인 저서들은 그렇게 많이 팔렸지만 금전적 이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책값이 싸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는 신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주는 그에게 500파운드를 지원했습니다. 뉴욕주는 농장을 제공했습니다. 시간 여유가 생기자 페인은 발명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교각이 없는 다리, 연기 안 나는 초등을 연구했습니다.
1787년 4월 페인은 필라델피아 근처에 아치가 하나인 다리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가서는 프랑스 문제를 놓고 영국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보수 진영의 지성인 버크는 혁명을 추진하는 프랑스인들을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 페인은 인간의 권리, Rights of Man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소책자는 나오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페인은 군주제 대신 공화제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국민의 교육, 빈곤층 구호, 노년층 연금, 실업구제를 위한 공공사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원은 누진제 세금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국가란 사회의 원리에 입각해 행동하는 인민의 결합에 불과하며 전 공동체의 소유물이며 국민의 복지를 위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사회와 문명이 쉽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최소한의 일을 맡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그 역할조차도 불필요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국가를 폐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집권층에게 페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폭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책의 판매를 금지하고 출판업자는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페인은 반역죄로 기소되고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페인은 프랑스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체포되진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을 지지하는 그에게 명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페인은 그뿐 아니라 프랑스 국민의회 헌법 제정 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페인은 프랑스에서 군주제 폐지를 열렬히 지지했지만 왕당파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혁명 세력의 행위에 대해서는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왕 루이 16세를 살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페인은 혁명 세력에 의해 1973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혁명 지도자 로베스 피에르가 실각하면서 약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가 옥중에 있는 동안 종교 문제를 다룬 이성의 시대 1부가 출판됐습니다. 석방된 후에는 곧 제2부가 나왔습니다.
페인은 이신론에 입각해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는 점은 확실히 하면서도 제도적인 종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신론은 신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며 또 우주의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일종의 유신론이지만 한편에서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나 우주의 법칙을 이성으로 알 수가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페인은 정교도들로부터 무신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페인은 1802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페인은 나라에 대한 자신의 봉사는 모두 잊혀지고 오직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무신론자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페인은 빈곤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잦은 폭음은 그 같은 고통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페인은 1809년 뉴욕시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가 독립운동에 대한 포상으로 수여했던 뉴 로첼의 농장에 안장됐습니다. 페인이 사망했을 때 일간지 뉴욕 시리즈는 명이 긴 그는 선한 일은 조금 했고 악한 일은 더 많이 한 사람이라고 평하는 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또 대부분 미국 신문들도 그 기사를 옮겨 실었습니다.
페인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사망 100년이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점차 인식은 바뀌었습니다. 1937년 1월 30일 런던의 더 타임즈지는 그를 영국의 볼테르라고 평했습니다. 볼테르는 종교적 광신주의에 맞서 투쟁했던 프랑스 계몽기의 대표적 철학자였습니다.
또 1952년 5월 18일 미국 뉴욕대학은 페인의 반신상을 캠퍼스 내 명예의 전당에 세웠습니다. 나폴레옹도 우주의 모든 도시에 금으로 만든 동상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미국 혁명의 아버지. 그가 복권되기까지는 참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상식이라는 저서를 발행해 미국 독립운동에 큰 힘을 불어넣은 토마스 페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Right of center, left of center,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저희 배운 표현들인데 기억하시죠? 오늘도 비슷한 표현들, 우파, 좌파를 나타내는 표현 VOA 기사를 통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young people are doing their best to preserve German democracy. But as a recent right-wing terrorist attack against the synagogue in the former East Germany demonstrated, anti-Semitism and Islamophobia remain deeply entrenched threats.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Right-wing, conservative or reactionary, 우익 혹은 우익의, left-wing, liberal, socialist or radical, 좌익 혹은 좌익의. 그럼 우익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Rightist, 좌익의 사람은 leftist.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기사인 만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30년이 지난 지금.
Young people are doing their best.
젊은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oing their best. To preserve German democracy.
독일의 민주주의, democracy를 보존하기 위해.
But as a recent right-wing terrorist attack,
그러나 최근 우익 테러 공격,
against the synagogue,
synagogue 하면 유대교회당을 뜻하는데요.
Against the synagogue in the former East Germany,
전 동독 유대교회당을 향한,
demonstrated,
입증합니다,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Anti-Semitism,
반유대주의,
anti-Semitism과 and Islamophobia.
Islamophobia, 이슬람 공포증이
remain deeply entrenched threats,
여전히 깊은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예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young people are doing their best to preserve German democracy. But as a recent right-wing terrorist attack against the synagogue in the former East Germany demonstrated, anti-Semitism and Islamophobia remain deeply entrenched threats.
오늘의 표현 right-wing, left-wing, rightist, leftist. 이 표현이 들어간 기사 찾아보면서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문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